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끝없이 부으시는 파도처럼 밀려오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마음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늘 기쁨이 가득하고 감사가 가득하고 그래서 행복하고 충만한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요즘에 우리 성도들이 열심히 전도를 하다 보니까 질문이 많아졌어요. 한 성도님이 저를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전도가 너무 어려워요. 전도가 어렵죠. 전도가 쉬운 사람이 있어요? 다 어렵죠. 그래, 집사님, 전도가 어렵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제가 부산에서 전도폭발 훈련을 받고 있을 때 그때 한 강사님이 나오셔서 이제 강의를 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전도는 어렵지 않습니다. 전도는 쉽습니다. 전도는 아주 쉬운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마음속에, 어? 전도 어려운데? 전도는 쉽지 않는데? 저분 전도 해봤나?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는 쉽습니다. 단지 인도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사실 그렇죠. 인도하는 게 어렵죠. 근데 여러분, 전도가 뭘까요? 전도가. 저는 전도를 이렇게 정해요. 전도란 내가 만난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이다.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 삶에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변화시켜주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를 이끌어가시는 우리 주님, 그 주님을 자랑하는 게 저는 전도라고 생각해요. 솔직하게 누구를 만나 나를 자랑하라고 그러면 별로 할 말이 없어요. 부끄러움이 먼저 떠오릅니다. 그러나 내가 연약할수록, 내가 부족할수록, 내게 찾아오셔서 나를 사랑하시고 내게 생명 주신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 감사밖에 없어요. 전도가 뭐냐?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자랑하는 것. 그러고 보면 또 전도가 또 할만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 분이 제게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전도했는데 거절하면 어떡해요? 여러분, 어떡하죠? 나 교회 안 갈래? 거절하면 어떡하죠? 여러분, 그럴 수 있죠. 어떻게 우리가 원한다고 그분들이 다 따라오겠습니까?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분이 거절한다고 해서 끝내면 안 되고, 네, 이번에는 가기가 힘드시군요. 이번에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는 포기할 수는 없어요. 내 마음속에 주신 그 VIP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우리 목사님 기도하셨지만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데 항상 우리의 마음속에는 두세 명의 VIP를 품고 살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분들을 늘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늘 기도하고 또 늘 섬기고. 그러다가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면 교회로 또 초청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사람의 영혼을 변화시킬 수 있겠어요? 그건 우리 영역이 아니죠. 우리는 VIP를 위해서 기도하고 섬기고 때를 따라 초대하고, 동의하십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우리의 역할이에요. 한 분이 저한테 무슨 질문을 하냐. 목사님, 꼭 우리 교회로 인도해야 됩니까?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셔요? 꼭 우리 교회로 인도해야 돼요? 그런 건 아니죠. 우리가 인도하고자 하는 곳은 우리 교회가 아니라 우리 주님께로 인도하고 싶은 거죠. 우리 주님을 만나 우리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우리 주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도록 돕는 게 우리 역할이죠. 그래서 여러분 중에 꼭 우리 교회로 인도해야 된다는 생각은 내려놔야 됩니다. 그러나 처음 어떤 사람이 어느 낯선 교회 가가지고 적응하는 것은 수월하지는 않죠.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 교회로 모시고 오셔요.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 알고 예수님 배우고 예수님과 사귀고 그래서 또 세례받고 그 다음은 그분이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는 곳으로 보내드려야죠. 그래서 너무 꼭 우리 교회에 있어야 된다. 이 생각은 내려놔야 됩니다. 또 이렇게 질문해요. 목사님, 기독교에 대해서 비판하면 어떡하죠? 여러분, 전도하다 보면 그런 사람이 있죠. 뭐, 교회 얘기만 나오면 그냥 막 화를 내고 막 열을 올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해요? 아니라고.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라고 이렇게 논쟁을 하면 안 됩니다. 기독교를 너무 옹호하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그럼 목사님 어떻게 해요? 우리는요, 허물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우리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요, 부끄러운 역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도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지 못하고 옛사람의 습성 아직 남아있는 경우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기독교를 향해 비판할 때 너무 그분들하고 논쟁하지 마셔요. 그럼 목사님 어떻게 해요? 네, 잘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잘 지적해 주셔서 그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그러나 저는 부족하지만 예수님은 위대하신 분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렇습니다. 나는 부족하고 우리는 부족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위대하신 분입니다. 저는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보다 더 위대한 분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분을 만나 사는 것이 기쁘고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이 기쁘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행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자랑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요. 사도 바울이 이제 전도를 하면서 그분은 일생 전도하면서 이제 살았으니까 전도하면서 좋은 일만 있었을까요? 자기가 전도하면 사람들이 그냥 줄줄줄줄 왔을까요? 아니죠. 사도 바울요? 성경 보면 복음을 전하다가 얻어맞기도 하고 돌에 맞아 쓰러지기도 하고 그냥 핍박이란 핍박은 다 당했어요.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그러나 또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것도 경험을 했죠.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갔을 때 이래요.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쫙 한번 돌고 좀 사역을 했어요. 고린도의 분위기가 만만치 않은 거예요. 위축이 됐어요. 그런데 밤에 환상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세 마디 정확하게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 말씀하실까요? 두려우니까 두렵지 마라 그러죠. 지금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두려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내일 거리에 나가서 주의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날 반격하면 어떡하지? 거절하면 어떡하지? 그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말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을까? 뭐 이런 마음, 이런 생각이 이제 도는 거죠. 그런 것을 아시고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담대하게 말을 해라. 네가 입을 열어 담대하게 예수님을 자랑해라.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으로 초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왜 사도 바울에게 초대하라고 얘기했을까요? 왜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 혼자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을 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사도 바울이 길을 걸어갈 때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어느 한순간도 사도 바울을 혼자 내보내지 않고 함께 가시겠다는 거예요.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첫 번째,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너는 침묵하지 말고 말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전도할 때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것은 내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 언제나 그분께 기도하고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을 의지하여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말을 잘 해가지고 이 사람을 교회로 인도해야지. 여러분 내려놓으세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말을 잘해서 이 사람이 교회를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말을 잘해서 이 사람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말을 잘해서 이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이제 누군가를 만나잖아요. 그렇게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이 말 잘하나 못하나 지켜보 그게 아니고 네가 할 말을 내가 가르쳐 줄 거다. 너는 나에게 초점을 맞춰라. 나를 바라봐라. 그러면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주실 그 말씀을 그 사람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이 일을 감당해라. 그런 말입니다. 결국 이 모든 사역의 주체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하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혹시 잘 아실지 모르지만 미국에 이 새들백 교회라고 있어요. 저도 그 교회를 한 10년 전에 갔다 왔습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그 이제 교회를 방문하고 그러는데 그 교회가 참 훌륭한 교회예요. 근데 그 교회를 담임하시는 목사님이 릭 워렌 목사님이셔요. 그 릭 워렌 목사님이 목회를 하시면서 책을 쓰셨는데 그 책 제목이 새들백 교회 이야기라는 책입니다. 제가 처음 그 책을 읽고 엄청난 감동을 받았어요. 아, 목회란 이렇게 하는 거구나. 교회란 이런 거구나. 교회에 존재하는 목적이 이런 거구나 하는 것을 이제 새롭게 배우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 되었는데 그 책의 서문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파도 타기 이야기가 있습니다. 서문에 이런 얘기예요. 목회는 일종의 파도 타기와 같습니다. 교회가 부흥하는 것도 역시 파도 타기를 잘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파도를 만들 수 없습니다. 파도를 만드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파도를 잘 타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지금 이 목사님이 아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는 파도를 만드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만드시는 그 파도를 우리가 잘 타는 거라는 거예요.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교회 부흥을 내가 교회를 부흥을 시킨다? 내가 전도한다? 위험한 생각입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 우리는 그 역사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내가 거기에 어떻게 동참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갈망하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뭐냐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그래서 우리는 늘 이 전도를 한다 그러면 언제나 우리는 앞서서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만 기도하냐? 그건 아니에요. 예수님도 그랬어요. 예수님. 여러분 잘 아시죠? 예수님이 전도 활동을 하실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 잘 아시죠? 뭐 환자가 낫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예 죽은 자가 살아나고 이 놀라운 역사들이 이어졌는데 그러면 기도 안 해도 될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늘 기도하셨어요. 마가복음 1장 3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디 가도 차 타고 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 당시는 다 걸어 다니는 거예요. 예? 갈릴리 해변 다 걷고 가버나움 다 마을 걸어서 다니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피곤해서 잠 쿨쿨 자는 거예요. 늦잠 자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새벽 일찍이 깨어나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일하실 거니까. 당신이 사역을 하지만 복음을 전하지만 사람을 변화시키고 능력을 행하시고 그리고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늘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에 더 전념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다 보면요, 그 느껴져요. 우리에게 기도하다 보면 신비해. 한 사람 VIP를 놓고 계속해서 기도하다 보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향한 사랑을 부어주셔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일거수일투족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울 때 돕게 되고 섬기게 되고 베풀게 되고 그것이 또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감사하고 그렇게 돼요.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기도하잖아요. 그러면은 욕심도 내려놔. 예전엔 내가 이번에 꼭 이 사람을 인도해야지 이렇게 하는데 아 내가 하는 일이 아니지. 주님이 하시지. 그래서 서두르지 않아요. 예, 서두르.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가 하니까 하나님을 안 보여.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일하심이 보여. 그래서 지난번 만났을 때하고 이번 만났을 때하고 이런 차이가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사무실에 있다가 바람을 한번 쏘려고 밖에 이렇게 딱 나와 있는데 길 건너편에서 이제 건너보려고 하는 그 집사님이 막 나를 향하여 막 손짓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아직 신호등도 아직 안 바뀌었는데 막 건너오려고 그래. 그래 내가 불안해가지고 아니 좀 천천히 천천히 내가 막 그래서 신호등이 바뀌어가지고 그분이 제게 막 달려와가지고 제게 하는 얘기가 목사님 목사님 신비해요. 그래서 뭐가 신비해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얘기가 목사님 새가족이요 자석처럼 딸려와요. 이게 무슨 얘기냐 그랬더니 이분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 사람이 막 묻는 아, 그래요? 그래요? 교회가 어디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제가 가면 안 돼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분이 너무 기뻐가지고 아니 지금 오시지 말고 14일 날 오셔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 속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며 너무 감격해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몇 사람을 전도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행복한 거예요. 항상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내가 사람을 전도하고 내가 사람을 하는 그런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꼭 기억하시고. 왜 하나님은 초대하게 하시는가?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10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이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여기 보면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저는 여기서 내 백성이라는 이 구절이 가슴에 강하게 다가왔어요. 내 백성. 하나님이 내 백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있다는 거예요. 내 백성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이미 작정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시기로 한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이번에 그 영혼을 구원하기로 작정한 영혼이 이 성 중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네가 만약에 이 성 중에 내가 이 작정하고 내가 계획한 이 사람이 없다면 말 안 해도 된다 이거예요. 여기 전도 안 하고 가도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작정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선택한 내 백성이 지금 있다는 거예요. 이번에 구원할 백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너는 담대하게 입을 열어라는 거예요. 침묵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을 하라는 겁니다. 이야, 사실요. 아까 전도는 우리가 하고 인도는 하나님이 하신다고 그랬는데 사실 알고 보면 그것도 안 맞아요. 사실은 전도도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에게 누구를 전도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누가 주셔요? 저분이 주시죠. 우리도 그런 경우 있잖아요. 많은 사람을 만나지만 다 똑같은 마음이 아니야. 아, 저분에게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VIP로 써내고 그리고 그를 위해 기도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분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그분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죠. 여러분 이런 영적인 놀라운 사건을 내가 할 수 있어요? 오, 그거 잘못된 생각입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그래서 4월 14일 날 꼭 오시기 바랍니다. 기다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은 해야 돼요. 그러나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항상 기억하셔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VIP를 만날 때 맨 입으로 만날 수는 없잖아요. 빈손으로 만나기도 어렵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선물을 준비해요. 그래서 여러분은 오늘 이제 선물도 판매하는데 사실요 이 선물하는 것도 지혜가 필요해요. 선물이요 너무 세면요 부담스러워. 또 너무 약하면 어때요? 딱 적당해야 돼. 부담스럽지 않으면서 유익하고 부담스럽지 않으면서 기쁘고 엄청 기도하고 그 여러분 선정한 거예요. 여러분이 보셔서 자 선정하셔서 구입하시고 그러나 여러분 다 가가지고 야 선물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정성껏 잘 포장하시고 또 편지도 쓰시고 그리고 또 뭐 해야 돼요? 밥도 사시고 밥을 사야 돼요. 밥을. 우리 한국 사람은 밥을 사야 돼요. 혹시 돈이 없는 사람 제게 얘기하셔요. 밥을 사야 돼. 그러면서 밥을 먹으면서 내가 만난 예수, 내 삶을 변화시킨 예수, 그분을 만나서 우리 가정이 얼마나 화목하게 됐는지, 그분을 만나서 내가 얼마나 변화됐는지, 그동안에 내 자녀들과 내 배우자와 갈등이 있었는데 어떻게 회복이 됐는지, 여러분이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하던 일을 쫙 자랑하는 거예요. 최고 행복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사실은 이렇게 이게 섬기고 나누고 이게 우리 기독교에서 본래 한 전도 방법이에요. 우리 역사적으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이 선교사들 있죠?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복음을 전할 때는 지금하고는 완전히 다른 때죠. 정말 예수란 예자 들어본 적도 없고 교회 교자도 들어본 적이 없는 시대에 와서 복음을 전한 거 아닙니까?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 남해 사는 나라 사람이 와서 또 전도를 하니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때 선교사들이 와서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전하는 거? 예수 믿으세요? 그랬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다 섬겼어요. 그 선교사들이 와서 한 선교 전략이 뭐였냐면 학교 짓고 병원 짓고 구제활동하고 다 섬겼어요. 그렇게 해서 전도한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양화진을 다녀왔습니다. 왜 양화진 갔냐면 저는 양화진 가면 마음에 감동이 있어요. 낯선 땅, 이 대한민국에 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사랑하는 자녀가 풍토병으로 세상을 떠나고 사랑하는 아내가 세상을 떠나고 이 대한민국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이곳에 남아 복음을 전한 훌륭한 선교사님들이 거기 다 계신 거예요. 그럼 거기 가면 벌써 감동이 있죠. 지난번에 갔을 때 제 마음에 가장 강하게 다가오는 분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이었어요. 선교사님이 대한민국에 와서 복음을 전하면서 얼마나 어려웠던지, 얼마나 막막했던지, 그 막막한 마음을 본국으로 편지로 보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게요. 제가 읽을까요? 예, 한번 읽어볼게요. 근데 제가 읽을 때 여러분이 눈 뜨고 보면 제가 보여요. 안 돼. 제 눈 다 감아요. 다 감고, 예. 벌써 1330년, 40년 전 대한민국이죠. 예. 그때 와서 선교사님이 외롭게 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 안타까운 마음을 잘 표현했어요. 눈 한번 감고 제가 읽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조선의 마음.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 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를 옮겨 심으셨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건너왔는지 그것이 기적만 같습니다. 주님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하지만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그대는 왜 묶여있는지요? 이들이 그 묶임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고통인 줄 모르는 자들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하며 화부터 냅니다.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지 않습니다. 조정의 내심도 보이질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의 얼굴을 영영 볼 수 없을 것만 같습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님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로 믿나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하신 말씀, 그 말씀을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나,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귀자라고 손가락질을 받고 있사오나, 저들이 우리의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깨닫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의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만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될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아멘. 오, 감동이죠. 이렇게 수많은 선교사들이 이곳에 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분들이 그렇게 복음을 전해 주었기에 대한민국에 교회가 있고 충신교회가 있고 여러분이 있고 제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누구를 품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은 누구를 품고 섬기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누구를 초대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마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을 얻었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우리 주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이렇게 기쁨과 감사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도록 돕고 싶습니다. 성령이여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그래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춤추며 사는 모습을 우리 함께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